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마련된 내가 본 일본 시간에는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인 김현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향의 목소리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도우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와 소가 미요시 씨의 딸 히토미 씨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이시오카 씨의 가족이 신청한 찰리 채플린 주연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30분 동안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 관련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스타디오와 이즈미 선생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중국과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고 오셨대죠?
예. 예.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예, 이번 말에 일주일 동안 좀 워싱턴에 가고, 그 다음에 3월 초에 북경 베이징에 일주일 동안 좀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전문가들이 좀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전부의 관계자들과 좀 의견 교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지금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중국이도 어떻게 좀 대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냐, 그런 것이 좀 느끼고 있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물론 문제는 원래 핵 문제라는 것이 작년 말에 제2단계까지 끝날 것으로 좀 우리 기대해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데, 뭐 사실상 그 이른바 신고 문제,
네.
완종한 정학강 핵계획 신고를 좀 아직은 북조선 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때문에 좀 핵 문제가 좀 진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그 미국도 중국도 너무 유감스럽다고 좀 생각해서 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제1단계로 넘어가고 제3단계 막 이른바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나가고 싶다. 뭐 그런 그 의지라고 할까, 그런 건 너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의 입장이라면은 뭐 북조선 뭐 빨리 좀 양보하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오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미국과 북조선 간에 어떤 타협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거 좀 생각해서 막 그 양극강 그 미국 북조선 사이에 어떤 중계도 해가지고 어떤 타협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지금 그 제시를 해가지고 좀 이른바 해결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것 같습니다.
네. 보도된 바로 일하면 네. 역시 그 문제는 우란 논출 문제를 네. 어떻게 그 기술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리아의 그 핵기술의 네. 확산 문제라고 네.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물론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좀 그 말을 하면은 그 북조선 반드시 우란 논출 계획을 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대해서도 옛날에 과거에 좀 어떤 핵 협력을 좀 해왔던 것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그 북조선 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시간적으로는 그 여유가 없는 것도 우리 사실이고 그 다음에 특히 북조선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그런 자세를 계속 좀 유지해 나가면은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대로 지원국과 리스트에서 해제되는거나 해줬다는거나 그 다음에 좀 그 적극 그 묘법입니까 그런 거 좀 작용하는 것도 그만두는 그런 것도 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쪽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북조선 쪽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 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 늦어도 얼마나 늦어도 뭐 4월달에 돌아가면은. 그 북조선의 태도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다 협의를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 관계국 특히 미국 북조선이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올 여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북경올림픽도 있고 네. 미국 대선 문제도 이게 또 과열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북조선도 네. 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전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12월 4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북조선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좀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본 일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일본과 남북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본 일본의 서경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중앙일보 특파원으로 계시는 김현기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겠는데요. 일본에 오신 지 벌써 6년이나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건을 접하시기도 하셨겠는데 오늘 첫 시간에 한국과 일본의 그 신문 업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이 한국에서는 최근에 인터넷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신문의 발행 부수가 줄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신문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어느 국가나 사정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네.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던 사람들이
네.
자연스럽게 신문을 안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포털 사이트라든지
네.
신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네.
굳이 돈을 안 내도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인터넷이 굉장히 좋은 면도 있는데 신문 업계에서는 어떨지 걱정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요즘 일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신문사들의 그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본 신문사들의 대응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들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리얼타임 실시간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체로 2시간, 3시간 뭐 정도 지난 다음에 뉴스를 띄우고요. 그것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으로 네.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죠. 그리고 수도 한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면은 누가 신문을 사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역시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읽는 문화가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형태로 신문을 네. 봐야 뭔가 본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멀티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신문에 집착하다가는
네.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 또한 그런 점에 착안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일 간의 신문사 간의 어떤 그 협력 체계 같은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실제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신문사 간에 보면 대부분 제휴 관계를 맺고 있고요.
네.
뭐 컨텐츠 교류라든지 단순 교류 이외에도 여러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 같은 것도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네.
예컨대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네.
니혼 게이자이 신문사하고 제휴 관계가 있거든요.
네.
중국의 신화사 이런 곳이랑 네. 같이 해서 새 미디어가 공동으로 이런 현인회 같은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역시 환경 문제라든지 경제 협력 방안 그리고 문화 교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데 역시 정부 차원의 채널에서는 나오기 힘든
네.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미디어끼리의 협력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동북아 시대의 협력이라든지 공동체 구성 이런 큰 목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볼 때 신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시대의 흐름을 먼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다면 그 한일 간의 그 신문사들의 여러 개 협력 체제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일본 독자와 한국 독자의 차이점에서도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큰 차이는 없고요. 역시 네. 이게 젊은이들이 많이 신문에서 벗어나고 있고 떠나고 있고 나이 드신 고령층은 아무래도 신문에 의존하는 그런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문의 크기인데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이렇게 큰 신문을 보는 스타일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런 신문의 크기를 줄여서
네.
이제 떠나가는 젊은이들 독자층을 좀 같이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 한국과 일본의 신문 업계에 대해서 우리 김영규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일본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출회의 니시오카 츠토무 상임 부회장으로부터 구출회의 활동 방침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구출회의 정식 명칭은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입니다. 1997년에 가족회를 지원하기 위해 납치 피해자의 친구와 지원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구출회는 지금까지 강연회, 사진전 등을 통해 납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고취시켜왔으며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으로 가족회의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납치의원연맹, 가족회와 함께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해 납치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납치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가족회와 구출회에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구출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니시오카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시오카 부회장은 구출회가 설립된 1997년 이후 부회장으로서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니시오카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출회는 가족회랑 같이 11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제일 큰 목표는 일본 국가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로서 납치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라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2년 전에 실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 전리대진을 본부장으로 하는 그리고 장관이 장관하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가가 우리 민간 일본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 있어서 납치 피해자 모두를 구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본이 합신돼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납치 피해자 정원을 구출한다는 목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라는 우리의 의사를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조선 지도자 및 해외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한테 정각히 전달하도록 일본 근내 및 해외에서 보다 더 발발이 반론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남한에서는 이명박 신정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명박 신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북조선 지원은 안 하겠다.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반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인 피해자가 모두 일본에 오지 않는 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제사회는 북한 인민들 여러분을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남아 납치 문제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본인 피해자가 일본 가족 요트로 오지 않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족든 자기 아들 딸이 외국에 납치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본인 납치 피해자, 한국인 납치 피해자를 보내십시오. 그렇지만 하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국제사회는 반갑게 인도적 지원, 대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출회의 니시오카 츠토무 상임 부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북조선 측에 대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북조선 납치 피해자 고향의 목소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족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도우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목소리입니다. 이시오카 도우루 씨는 28년 전인 1980년 5월 무렵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올 겨울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아직은 매섭게 추운 날도 있지만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어린 시절 겨울이 생각난다. 아무리 추워도 눈 속에서 스키를 타며 자주 놀곤 했었지. 집 뒤에서 눈으로 집을 지은 적도 여러 번 있었잖아. 어느 날 어머니가 단팥죽을 만들어 갖고 오신 적이 있었어. 동네 친구들과 사이좋게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던 일을 토르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 시절 아이들은 툭하면 장갑을 다 적셔버리는 바람에 어머니는 틀실로 짜거나 기워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갑을 많이 만들어 두곤 하셨지. 아이들은 주위를 뒹굴며 마치 강아지처럼 뛰어놀곤 했었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눈으로 범벅된 젖은 장갑을 난로가에 대고서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듣곤 했었지. 지금도 아이들은 눈 덮인 산에서 신나게 뒹굴며 놀고 있어. 토오루의 아이들도 들과 산에서 눈싸움을 하면서 놀겠지.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상봉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 어린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형제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향수병에 걸렸을 때 토오루의 편지를 읽고 힘을 얻었던 일을 자주 떠올리곤 해. 사회인이 된 토오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 이제 막 50대가 되었을 토오루에게는 앞으로도 긴 인생이 남아있잖아.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 우리는 너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소가 미요시 씨를 향한 딸 히토미 씨의 목소리입니다. 1978년 8월 12일 니이가타현 마노마치에서 당시 46살이던 소가 미요시 씨는 딸 소가 히토미 씨와 함께 납치당했습니다. 딸 히토미 씨는 2002년 10월에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는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병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점에 간 그날 밤부터 29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건강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돌아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딸들은 자기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딸은 유치원 선생님 되겠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은 2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세요. 딸 히토미로부터.
소가 미요시 씨의 딸 소가 히토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한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가족이 신청해 주신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테리의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라임라이트는 희극의 왕으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미국에서 제작한 마지막 영화인데요. 주제가인 테리의 테마도 채플린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만감이 가슴에 복받쳐 오는 멜로디가 영화의 내용과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영화가 공개된 1950년대에는 인기곡 순위 상위에 오르기도 했지요. 채플린 영화음악의 최고 걸작이자 영화음악 역사의 길이 남을 명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테리의 테마. 실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리의 테마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상 금주의 한 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에 3592에 2300, 81에 3에 3592에 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 대책본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 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3725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99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